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읽겠습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5장 35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돌아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의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3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수양이 좋죠? 예. 수양이 좋은데 이 저만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제가 이 배운 걸 여러분께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직접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은데 이렇게 참 말씀 전하는 게 쉽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5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작았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수양회 참석했을 때는 한 전국 성도들 다 모였는데 한 20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이보다 훨씬 작았죠. 수양회를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진짜 그 장로교회에서 15분짜리 설교를 듣다가 처음으로 이제 기쁜 소위 선교회에서 1시간 30분 긴 설교를 이제 들었는데 아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굉장히 지겨웠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제 마음을 잡아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볼만한 것도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다 잊어버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경을 열면 진짜 하늘이 보이고 또 성경을 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진짜 우리 교회와 함께 살아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소경이었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소경이 눈을 뜬 거나 마찬가지죠. 소경이 눈을 떠서 이제 보이는 세계가 참 신기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제가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 너무 신기하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81년도, 1981년도 1월 달에 제가 있는 전주라는 곳에서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고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때 참 신기한 말씀 하셨어요. 이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성경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 책에서 내 마음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할 것이고 또 소련에 전도자를 보내서 붉은 광장에 전단지를 돌리고 또 중공에 복음을 전할 겁니다. 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전도자를 가득 실어가지고 중공에 그 당시에는 중국이라고 안 했어요. 중공이라 그랬지. 막 이렇게 도시도시 다니면서 전도자를 툭툭 한 명씩 떨어뜨려 놓을 겁니다. 남미에 학교를 세울 겁니다. 야, 진짜 그 당시에는요,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알기로 전주오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힘들 때였거든요. 우리 전국교회 차 한 대도 없었어요. 근데 아니 그때 어떻게 아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며 방송국을 세우며 문서선교를 하며 어떻게 소련에 전단지를 돌리며 중공에 복음을 전합니까? 그 당시 80년도를 살았던 한국 분들이라면 여기 안 태어나 그때 안 태어났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1999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에 갔습니다. 99년도에 하얼빈이라는 곳에 갔는데 버스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 버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중국에 이제 그 대형 버스는 아니고 중형 버스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잔뜩 타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1999년도에.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 언젠가 봤던 그 보통 이제 어디 처음 가본 길인데 꼭 전에 한번 와봤던 길처럼 느껴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이거 언제 봤던 그림이지? 아 생각해보니까 81년도 1월 달에 목사님께서 그 시편 2편 8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중국의 중공에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거기 사람들 전도자를 잔뜩 실어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 툭툭 한 명씩 이렇게 던져놓고 전도할 거다. 이거 내가 19년 전에 목사님 통해서 먼저 보았던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9년 후에 이렇게 중국에 진짜 복음을 전하러 와서 이렇게 다닌다니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선교학교에 꼭 가고 싶더라고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래도 남자가 선교학교를 한번 가봐야지.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여기 이제 사나이들 많이 계시죠. 태어나서 이제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이제 선교학교도 못 오신 분들도 많은데 아 진짜 선교학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85년도에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막 들어갔을 때 야 대학교 다니는 것보다도 선교학교 가는 게 훨씬 낫다는 마음이 막 드는데 제가 선교학교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있던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제가 선교학교 가는 걸 되게 반대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막 학교에 가는 게 별로 공부에 취미도 없고 또 선교학교 가고 싶고 그러니까 학교에 자연스럽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학점을 뭐 F학점 맞고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왜 학교를 너 학생이 학교를 가지 왜 학교를 안 가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 나 이 선교학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하게 이제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하고 그 일행이 남해를 가다가 우리 집을 들리신 거예요. 남해를 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오시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속을 썩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제 제 방에 가서 교제를 했단 말입니다. 왜 학교 안 가냐? 저 선교학교 가고 싶습니다. 간증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간증을 쭉 했습니다. 그럼 선교학교 오너라. 그래가지고 제가 85년도 9월 12일 날 선교학교에 갔단 말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제 선교학교에 이 가서 훈련을 받는다는 게 하여튼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 참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 마음이 막 육신의 생각도 많고 그렇잖아요. 마치 이제 모래하고 쇳가루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다가 말뚝자석을 위에 딱 대면 쇳가루만 쫙 빨려오듯이 그냥 이렇게 막 세상에서 마음이 산만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딱 듣고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영적인 단어들이 막 모아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제 마음이 나가는 걸 느낄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진짜 제 마음이 변화되고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교학교에 가서 다른 것보다도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훈련을 한 저희가 한 4개월, 5개월쯤 받았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새해에, 그러니까 86년도에 교회를 네 군데 세우겠다. 청주, 춘천,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리얼스토리 했던 춘천, 그리고 원주, 안동, 청주, 이렇게 네 군데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네 군데는 거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연고자들이. 연고자들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네 군데 세우시지? 근데 그 다음 해 86년도 1월 달에 이 서울 그 당시에 우리가 신촌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신촌에서 집회를 했단 말입니다. 신촌이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집회 마지막 날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집회를 통해 구원받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가씨 두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둘 다 춘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서울 신촌에서 집회하는데 춘천 사람들이 굴러와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합니까? 좀 신기하죠. 야, 너무 신기하다. 저는 그때 성교학생인데 막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막 전하셨어요. 야, 그 두 사람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 구원받은 두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그 한 사람 자매 이름이 하여튼 이 우분이라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매가 춘천 교대에 3학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구원을 받고 학교에 돌아가가지고 그 학교에 춘천 교대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춘천교회 장로님, 지금 이제 장로님, 또 뭐 우리 일본에 있는 이전호 선교사 이제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 춘천교대 학생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춘천교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강원도 구석구석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3월 달에 우리가 춘천에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가셔서 헌당 예배하시고 우리도 같이 가가지고 야,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께서 그때 어디 외부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부인회를 인도하라 그러셨어요. 교회 이제 남아서 화요일 부인회를 하는데 이렇게 부인회를 딱 하는데 삥 둘러서 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새로운 부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다 마치고 물어봤어요. 자, 저기 아주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원주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원주, 야 이것도 뭐야. 목사님께서 원주 교회 세우신다 그랬는데 아, 이 사람 원주에서 왔다고? 이제 그 음마밭에 사신 최자매님이라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이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제 갑자기 집에서 막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하고 싸우고 이 남편은 군인인데 그 남편이 그 황대위 황가셨어요. 황대위시고 황소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우직한 분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우직한 분인데 괜히 막 아내 속을 막 긁고 화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집을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언니 집으로 온 거죠. 마음이 이제 공고하니까 교회 가자 그러게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원주에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5월 달에 목사님께서 이제 원주에 오셔가지고 확 이제 우리 서울 사역자를 다 내려와서 한 20평짜리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그 칸을 막 하루 만에 칸 막고 뭐 도배하고 부엌까지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딱 끝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그 황소 아파트라는 곳에 다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그 자매님 댁에. 그 자매님 군인 아파트 얼마나 좁습니까? 자, 근데 거기에 막 우리 사역자들, 사모님들 잔뜩 가가지고 크게 찬송, 거의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그때 목사님 뭐라 그러신지, 아, 이 아파트에서, 이 황소 아파트에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 아파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전국 각지로 막 흩어져서 복음 전할 겁니다. 막 그러셨거든요. 야, 그거 믿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아, 진짜 교회가 86년도 5월 12일 날 세워졌어요. 원주교회가. 근데 그 원주교회가 딱 세워지고 일주일 딱 지났는데 그 최자매라는 분이 교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복음을 전해서 위층에 그분 자매님이 408호인데 308호와 507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308호와 507호. 아파트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소령 부인이고 한 사람은 대위 부인인데, 아니, 이 자매님은 교회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되는, 그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 교차도 모르는 정말 무신론자였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말씀을 들은 분인데, 그분이 직접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다니, 그게 말이 될까? 근데, 아, 진짜 가서 보니까 자매님 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령 부인 하나하고 대부인 하나하고. 그 소령 부인은 지금도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겠네. 네. 그래, 이제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그 천주교회 오래 17년간 다니고 그 군인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던 분인데, 구원을 그날 딱 받고 바로 교회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죠. 한 명 모이던 교회가 세 명 모이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300%. 야, 진짜 이거 신기하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참 감사하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고 처음 본 모든 것이 굉장히 새롭고 또 절대 잊을 수 없는 영상이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일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이 모든 걸 되찾았지만 먼저 다윗의 마음에서 모든 걸 되찾았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서 먼저 모든 걸 되찾은 것처럼,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대로 모든 일들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보내실 때 먼저 모세의 마음에 하늘의 성막을 보이시고, 하늘에 있는 성막이 모세의 마음으로 먼저 옮겨왔고요, 모세의 마음에 옮겨진 성막이 이 땅에 나타났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내 모든 것을 내보내시는 통로와 같은 것이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로 자꾸 보게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놀랍다. 뭐 그리고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막 우리 대전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교회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좀 시험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뭐 교회 안 하나님 하신 일 너무 많고 좋은데 갑자기 마귀가 나한테 어떤 생각을 하나 넣어줬어요. 어떤 생각을 넣어줬냐면, 야, 이 복음 일 너무 힘들다. 야, 이 성도들 아무리 위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잘해주는 사람들은 다 나 욕하더라. 그리고 이제 꼭 좋은 일 있으면 전화도 안 하고 꼭 전화하는 사람 어려운 일, 힘든 일, 곤란한 일 그것도 막 밤 12시서부터 막 전화하기 시작해가지고 아 이거 성도들 이 목사로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막 그런 마음이 저에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아 내가 1985년도에 1985년도에 신학교에 성교학교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30년간만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엉뚱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30년간만 그리고 30년 후에는 다른 일을 한번 해봐야지.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못했단 말입니다. 공부 뭐 취미도 없었고 머리도 멍청했고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꾸 나이가 드니까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 막 들면서 야 나도 이제 좀 막 사역하다 보니까 5분 대기조처럼 매일 또 성도들이 오면 나가야 되고 또 부르면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복잡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교회 체질이 아니고 절 체질인 것 같다. 좀 차분하게 조용히 있는 게 좋다. 그런 엉뚱한 생각이 막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이 목사한테도 이런 생각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런 생각 주는데 아 그게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내가 30년간만 보험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도 조용히 책 좀 읽고 또 사색에 좀 깊이 좀 봐. 좀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고 차분하게 우리 여행은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막 정신없는데 좀 차분하게 어디 한 군데 가면 진득함치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 막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사역을 좀 그만해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그 마귀가 요즘 그 균 있죠 에볼라라는 균 그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는 것처럼 제 마음에도 그 바이러스가 하나 딱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을 믿으니까 내 생각을 믿으니까 마귀가 내게 생각을 하나 집어넣었더라고. 이게 꼭 담낭 뒤에 붙어 있는 장티푸스 균처럼 제가 이렇게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렵고 힘들면 꼭 이 생각이 올라와서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한 2010년도, 2011년도 그때쯤 됐는데 막 교회 안에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어려움이 단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났던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그게 안 됐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늘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 안 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다 됐단 말입니다. 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그때는 늘 어려웠는데 늘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감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뻤는데 막 제 마음 속에 그때 막 어려움이 있는데 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못 넘어갈 것 같고 막 그런 막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2011년도라고 생각하는데 아 내가 이 사역을 아무래도 오늘 때리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만나고 목사님 제가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이 성도 저는 제가 어려워도 어려운 표를 잘 안 내고 살았어요. 왜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사님 곁에 살았단 말입니다. 15년 정도 15년 6년을 목사님 곁에 살았어요. 한마디로 봐요. 저는 참모였죠. 참모. 참모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참모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 표시를 내면 하면 안 돼요. 감정 표현, 이 내 감정이니까 이 감정은. 주인을 생각해야지 자기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려워도 안 어려운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날은 아 내가 오늘은 목사님께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못 해먹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부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조용히 평신도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딱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날 제가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찍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 아내가 막 새벽 4시쯤 막 3시 반, 3시 다 끝내려고 하니까 막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올라가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말씀이 하나님 나한테 말씀 주셨어. 무슨 말씀? 그러니까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가 그 문둥병. 야, 당시 문둥병이야. 내가 보면은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그래 서울에 갔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목사님께 다 이렇게 내놨어요. 제가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이렇게 쭉 마음을 내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그걸 마음에 담고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이걸 꺼내놓으니까 처음 꺼내놓는 거란 말입니다. 한 번도 안 꺼내놨는데 누구한테도. 근데 꺼내놓으니까 내가 말하면서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원래 균이라는 게 속에 있을 때는 커요 안 커요. 근데 내놓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나오면서 반절쯤 죽고 나와요. 아 이게 속에 있을 때는 이게 큰 문제였는데 아 이걸 큰 거 1번 꺼냈는데 별로 크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2번 제가 한 10가지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3가지 얘기했어요 그때. 3가지 얘기했는데 목사 이 말하면서 아 스스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별로 힘이 없어져요. 아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딱 들으시더니 다 했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자네한테 무척 섭섭한 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주안이 아플 때 하나님이 자네 건져주셨다. 내가 자네를 건질 수 있었나? 아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때 위기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가만히 한번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아가 봐라. 그 주안이 살려내신 그 하나님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만 믿어라. 여러 말씀도 말고 이 말씀 하나만 믿어라. 하나님도 믿고 명철도 믿을 수는 없는 거다. 자, 이제 저의 신앙에 대해서 네 단계로 딱 진단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자네가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자네가 스스로 자신을 믿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렇게 네 단계로. 아, 진짜 내가 그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가 구원받고 그 당시에 30몇 년 지났을 때 아닙니까? 처음으로 내 마음에 딱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구원받고 오랫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명철을 버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믿고 명철도 믿을 수는 없는 거다. 명철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명철을 버린 적이 없었던 겁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의 밝음.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지혜란 말입니다. 또 나의 총명으로 가장 정확하고 반듯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언제 한번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부인한 적이 있었는가? 저는 어떤 일들이 정확하고 분명하면 늘 받아들였지. 그걸 부인하거나 버려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난 단 한 번도 내 명철을 버려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내 옳은 것 위에 말씀을 세우고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내 자신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내 자신이 보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쓰레기면 잡고 있습니까? 버립니까?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쓰레기니까 버리더란 말입니다. 이걸 버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평안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이 철저히 사단에게서부터 온 거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야, 내가 철저하게 사단이 넣어주는 거짓말을 받고 살았구나.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역하는 장재영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 대학교 한국 외국어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나왔었거든요.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한 번 장난꾸러기예요. 이 어린애를 딱 앞에 두고 돌진아이를 두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얘야 이게 뭐야 이게 발이야 발 발 내밀어. 그러니까 애가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 손한테 이거 발이야 이거 손이야 아니 이거 손 이걸 발이라 그러고 발을 손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기가 자꾸 그러니까 손 내밀어 그러니까 발을 탁 내밀고 발 내밀어 그러니까 손을 탁 내밀고 그러면서 이 형제는 깔깔깔 웃고 하하하 웃으면서 손 내밀어. 내가 멀리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네 자식이나 그렇게 가르쳐. 왜 이렇게 거짓말 가르쳐? 재밌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평생을 그렇게 교육받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볼 때는 야이로의 딸이 자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형이 죽었는데, 자, 예수, 우리는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죽었는데, 안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왜?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말을 평생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야, 정말, 내 자신이 철저히 거짓을 믿고 살아왔구나. 평생을. 제가 이제 그날 이렇게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잠언 3장 5절 말씀이 제 마음에 오면서 내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내가 보는 세계가 이게 다 거짓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구나. 이 마음이 저에게 오면서 저에게 참 평안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이 평안이 깨트려지지 않더라고요. 근본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참 너무 신기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7월이었는데 독일 캠프가 있었어요. 그 직전에 우리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독일 캠프 직전에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또 목사님께서 이제 로마서 11장 32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 두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셨으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범죄를 드러내고 그 범죄를 드러내므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선 인간들은 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악이. 자,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잡아당기죠. 맞죠? 하지만 플러스와 플러스는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더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약해야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듯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무엇을 밀어내냐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밀어낸단 말입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옳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율법 옛날에 장로교회 다닐 때 또 오랫동안 내가 옳은 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되고 그래도 다른 사람 볼 때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율법을 통해서 내 악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성과 내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오늘 그 로마서 11장 32절 말씀부터 저 자신을 보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저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순종하려고 했거든요. 잘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늘 순종하고 잘하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근본 나 자신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근본 나라는 인간은 거스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저는 마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제 이 나라는 사람에게서 이 육체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반대편,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편에서 살아온 저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나는 결국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인간인데, 난 지금까지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내게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었구나. 야, 그렇다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편에서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마귀야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네가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 여자 하나를 마귀가 막 엉망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간음하게 하고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처절한 위치에 딱 내려갔을 때 맨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딱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탁 낚아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 아무리 일을 해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일밖에 못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야, 우리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장 처절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를 딱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어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린 항상 거스리고 항상 대적하고 항상 악을 행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최악의 순간에 내려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딱 계셨던 것처럼, 예? 거기 예수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덜 계시더라고요, 그곳에. 제가 이제 그때 교제를 쭉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막 이렇게 사역할 수 없겠다는 마음. 나는 그래도 복음을 좀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사역을 하기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고 이런 내 자신을 다 드러내가지고 내 자신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옮겨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10월 달에 우리 지역장들 모임을 했는데, 지역장들 모임을 하는데 이건 조금 수준이 높을란가 모르겠네. 그래, 그냥 들으십시오. 말 꺼냈으니까 좀 갑시다.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교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끝까지 안 가봐서 자네는 늘 그 형편에 묶여 있는 거야. 요셉을 한번 생각해봐. 요셉의 인생은 처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치리아의 꿈을 주셨어. 1단계 치리아의 꿈을 주셨어. 그 다음에 요셉은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어. 그리고 감옥에 갔어. 그리고 요셉은 결국 치리자가 됐어.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진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보면 요셉은 치리자다. 끝까지 가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보지 뭐 않으면, 요셉이 미움을 받을 때 거기서 못 벗어날 것 같고, 종으로 팔렸을 때 거기가 그의 끝인 것 같고, 감옥에 갇힐 때 절망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거짓이다. 끝까지 가보면 결국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 꿈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꿈을 통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결국 요셉은 치리자가 된다. 자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늘 형편에 묶이는 거야. 그런데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보면 보이는 세계가 틀려. 야, 제가 야, 이 사역자들이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교제를 해주신 건데요. 저는 그 옆에 이렇게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보니까 제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제가 말씀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걸 봤어요. 야, 그렇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고 거짓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12월 달에 기쁜 소식지를 이렇게 읽었는데 기쁜 소식지 그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번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기쁜 소식지에서 목사님께서 초곡절의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초곡절의 첫 열매를 드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이 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린 이유는 이렇게 충실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이 밭에서 첫 번째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 밭에서 나올 모든 열매가 첫 열매와 같은 맛을 가지고 같은 모양을 가진 아름다운 열매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교회에서 그 11월 말이니까 김장을 담그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김장을 담글 때 1,500포기를 담그는데 이제 밭대기로 이제 떼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계룡시에서 아주 맛있는 배추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밭 전체가 1,500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한 포기만 가져와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포기를 가져다가 씻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같이 먹어봤어요. 우리 자매님들하고 먹어보니까 달더라고요. 배추가. 야, 달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 배추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 밭에 있는 배추를 1,500포기를 다 가져와라 그랬단 말입니다. 맛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 밭에서 나온 첫 포기와 다른 포기는 똑같은 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진주 칸타타 할 때인데 이렇게 화병에 꽂힌 장미 한 송이를 딱 빼더니 한 줄기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미는 똑같습니다. 맞죠? 한 줄기에서 나온 장미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달린 장미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첫열매이신 예수님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자,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마이크가 1억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1억 원이다. 비싸죠? 아, 이게 좀 갑자기 달라 보이죠? 저 훔쳐가면은 조금 괜찮겠구나. 자, 이게 1억 원이라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그럼 이제 1억하고 이 마이크하고는 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1억 원짜리라는 건 1억하고 이 마이크는 같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느냐면 너희가 대체 얼마짜리냐, 여러분들이 대체 얼마짜리겠습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형제 결혼하는데 그 형제가 얼마짜리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500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왜 500원인가 했더니 아마 사고를 형제가 많이 쳤는가 봐요. 많이 쳐가지고 값어치가 많이 내려가서 500원짜리가 됐더라고요, 그 형제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분의 피값으로. 그러면 우리는 아들하고 똑같은 값어치를 가진 자란 말입니다. 아들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이야, 그날 목사님께서 초곡절의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책을, 그 글을 진짜 그 달에 제가 한 2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읽을수록 신기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구나. 예수님과 똑같은 지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 예수님과 똑같은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성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이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님이시죠.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기쁜 소리 성교의 첫 열매라면 우리는 목사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전 세계 막 이곳 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저 종 안에 있는 저 하나님의 능력이, 저 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또 모든 사랑을 이렇게 함께 받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 이제 저에게도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 제가 저 자신을 믿는 마음을 마음에서 한번 딱 버린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단 제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자꾸 끌어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작년에 우리 선교회에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가을에는 지금까지 우리 성교회에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 5장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건데,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 생각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잔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넘칩니다. 이제 자니까 깨우면 되잖아요. 깨우면 이 아이는 더 예뻐졌을 거 아닙니까? 깨우면 이 아이는 더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깨우면 이 아이는 더 피로가 풀린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소망이 막 넘치는 거죠. 근데 죽었다. 자, 죽었다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장례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절망이 넘치죠. 이제 어떻게 장례식을 하지? 사람들을 불러라. 이제 슬픔의 소식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절망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망을 향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망을 향해 가게 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의인이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1980년도 말씀을 듣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수 안에는 우리가 온전하잖아요. 맞죠? 예수 안에는 우리가 거룩하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즘 인터넷 해보셨죠? 인터넷에서 사진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사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사진을 잘 찍는데, 이재현이라는 형제가, 그 형제가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 형제 컴퓨터 안에 좋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럼 이제 그 이메일을 통해서 딱 사진을 보내주면 제가 제 이메일을 열어가지고 다운로드라는 걸 합니다. 다운로드 아시죠? 다운로드라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그 사람이 보낸 그 편지를 클릭하면 돼요. 띡 하고 클릭하면은 그 형제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이 내 컴퓨터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맞죠?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러분, 그 형제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사진이 내가 클릭, 다운로드, 딱 클릭을 한번 함으로써 내 컴퓨터 안으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하고 온전한 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놓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보이는 세계 속에만 살아왔습니다. 내 눈을 의지하고, 내 귀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땅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더럽고 추하고 그냥 그런 땅에 속한 나를 보는 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거룩하고 온전하게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형제 컴퓨터 안에 아름다운 사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내 컴퓨터에서 클릭 한 번을 통해서 그대로 내 컴퓨터로 그 아름다운 사진이 통째로 완벽하게 옮겨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 내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룩하고 온전케 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된 그 내가 실제로 내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 삶에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매일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여기 야이로와 야이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편을 보면 이거는 절망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그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야. 내가 볼 때는 이건 슬픔인데 아니야.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자, 이제 저희 교회 형제 하나가 있는데 이 형제가 굉장히 삐딱해요. 그 형제만큼 삐딱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공부를 상당히 잘해가지고 늘 이제 뭐라 하냐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종 그렇어 그렇게 말하는 좀 그렇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해줘요. 교제를 해줘도 그래도 여전히 삐딱해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한 번은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7개월, 8개월이 됐는데도 뒤집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딱 데려가 봤더니 병원에서 딱 그 아이를 소두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근본 머리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가 그 이 뇌 자체가 작아가지고 이런 아이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좋아진 케이스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아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아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형제가 인터넷으로 막 독일 사이트 또 뭐 미국 또 영국 해가지고 의사들을 알아봤는데 그런 그 형제가 가진 아이와 같은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다는 거죠. 기적도 안 일어났대요. 그래 이 형제가 완전히 절망이 빠요. 저한테 왔어요. 아 목사님 이거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아 그래? 야 큰일 났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야 큰일 났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열흘쯤 지나서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저기 김형제 그 애기 데리고 지훈인데 지훈이 데리고 목사님께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목사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이 뇌성마비고 얘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딱 보시자마자 뭐라 하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이 왜 이 땅에 보냈겠어. 하나님이 이 아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이 아이 쓰신다. 이 형제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 종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삐딱한 형제가 아 우리 종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 저 종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하나님의 종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네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믿어라. 그래서 아 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달쯤 후에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수양회 이런 수양회 때 겨울 수양회 때 또 목사님께 데려가서 또 기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똑같이 기도를 해주신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형제가 딱 들으면 거의 외워요. 두 번 기도하셨는데 똑같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지. 아 우리 아이가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돌이 됐어요. 돌 돌잔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인데도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허리도 못 가누어요. 이렇게 잡으면 뒤로 휙휙 넘어가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돌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작게 할까요? 호텔 빌려서 크게 할까요? 야, 제가 이거 보니까 아이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호텔 빌려서 막 온 일같이 이제 다 모아가지고 좀 그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이제 좀 헷갈리고 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야 너 목사님 기도하셨잖아. 나 내 마음은 안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예? 근데 내 생각에는 야 낫는다. 나 틀림없이 나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호텔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을 거니까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나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텔에 대전 리베라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제 돌잔치를 했어요. 친척들 다 불러 모았더라고요. 형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이는 지금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형제 카이스트를 나왔거든요. 카이스트 졸업할 때까지 저는 늘 1등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을 계획대로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모든 시험은 첫 번째로 통과했고 늘 1등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중공업에 들어가서 이제 빨리 승진해가지고 잘 됐단 말입니다. 성공했죠. 그런데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인간적으로는 절대 나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그러면서 형제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야, 제가 옆에서 듣는데 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 형제에게 저런 마음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이 의사가 그 소두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처음으로 수술한 그 의사인데 이 아이가 머리가 작으니까 머리를 깨면 될 거 아니냐. 머리를 이 Y자로 봉합선이 있대요, 머리에. 그래 그 봉합선을 이렇게 따라서 머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잘 자라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버 컸어요. 아기가 6살쯤 됐는데 완전 정상아이처럼 그렇게 다니지는 않지만 잘 다녀요. 웃기도 잘하고 보기도 잘하고. 그럼 그 형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소망스러운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죠. 원래 그 형제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 형제가 교회는 오래 나왔지만 한 번도 자기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늘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처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게 왔단 말입니다.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 형제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진짜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런 사실을 마음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는 불행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는 슬픔이라고 말할 때 아니야. 그건 기쁨이야. 그건 복이야.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허락하신 적이 없고 슬픔을 허락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은 받았지만 인간의 생각에 잡혀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모든 얼매인 데서 건져주시고 주의 자유로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힘있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게 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복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